50년대를 살았던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지금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름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 이름만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1834년부터 1892년을 영국에서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매우 복음적인 그런 설교를 하셨고 지금도 The Prince of Preachers 뭐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의 왕자, 황제 그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의 설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아주 강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참 큰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역을 담당했었던 이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많아요.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이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분의 그 강단 그 아래에는 또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돌아가면서 기도, 이 chamber of prayer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그런 챔버에서 엄청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여하튼 여러 사역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청소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보통 이 서구에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가정이 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든지 그러면 보통 12살 정도 되면 12살 15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게 통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티네이저 그 시간을 지날 때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배우기 전까지 이 찰스 스펄전의 장래의 희망 직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되어서 일을 하고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농부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하튼 그가 이제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장래의 어떤 방향이 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장래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분은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던 학교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학교의 무슨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무슨 학우나 친구가 아니었고요. 그 학교의 키친에서 일하는 쿡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메리 킹입니다. 메리 킹.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이 스펄전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그 교회를 이제 스펄전이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리는 이 스펄전 젊은 청년 스펄전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그 관계를 초예의를 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찰스 스펄전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 메리 킹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 그래요. 요리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목사가 된 스펄전은 그 여인의 이제 나머지 여생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자기가 대주게 되었어요. 그만큼 각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 요리사가 설계의 황제라고 불리게 된 사람의 탄생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기에 또 은혜를 분출해 주는 은혜의 분출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베푸신, 행하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단지 그냥 나 자신의 자원과 힘과 결심으로 사는 것이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보시는 베드로전서 이 4장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 또한 동시에 그 같은 은혜와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이 마지막 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Fear라는 게, 이 어떤 fear factor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아주 칙칙한 분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처음에 보실 때 처음에 이 고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주는 서신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어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이 있게 하는 그 내용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리스인이 받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너무도 놀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한 어떤 readiness,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도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분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출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의 삶은 그리고 교회의 삶은 그랬듯 하나님의 정해진 뜻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분출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분출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은혜의 분출구로 또한 받은 것을 흘러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죠.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빠짐없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어요.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에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나에게는 베풀 수 있는 것도 없어, 나에게는 섬길 힘도 없어, 나에게는 증거할 정도의 지혜나 용기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분출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좀 해결해야 해요. 받은 대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자녀는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받은 게 없다면은요,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증거할 수 있지 못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이미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먼저 예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용서를 받았기에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적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영적인 하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받은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 It doesn't make sense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베풀고 이런 시대에 자기 아까로 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은혜의 분출구로 사는 것, 그건 크리스찬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마땅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서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의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우린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주셨나요?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받은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개별적인 성향은 받은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힘쓸 수가 없어요. 우리 개별적 성향이 좀 다르죠. 개별적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내성적입니다. 그 성향이 좀 성격이 어떤 그룹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내성적인 그 사람은 아주 좀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 안에 있도록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숨어서 혼자 있어야지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제 내성적이죠. 반대의 경우가 있죠. 외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외형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래야 사람들이 주는 그 힘으로 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죽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달라요, 그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많이 지금 중간 정도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좀 내성적인 면이 더 강한 사람이 있지만 또 외향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런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게 너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혼자서 있어야 하는 그런 때도 저는 또 종종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 우리가 다 느끼는 건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은혜를 끼치고 복이 되어주는 즉 은혜 분출구로 사는 삶은요 개인 성향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신령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에 분출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7절 후반에서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의 그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뭐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진지한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별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명상하고 요가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진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기도를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셔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누가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벗어나게 합니다. 참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드물죠. 사람들은 낙심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 세상의 분위기가 더욱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낙심시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하루 반짝 즐거웠다가 내일이면 다시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금방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낙심이라는 것,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아세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 복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기도의 진지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시키는 건 사단의 특기예요. 참 사람 낙심시키는 일 아주 잘합니다. 사탄이요. 예. 그런데 새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건 어느 분의 특기일까요? 예,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특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키 포인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세상의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기에 기도의 진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개인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꼭 힘쓰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참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마음이 너무도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들으면서도 힘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도님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의 진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것을 받았기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또 분명하게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8절이 말씀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린 스스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뜨겁게 사랑하는 건 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한 얘기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해요. 왜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받았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 그거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생각의 회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요, 사람이 죄를 덮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몰라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저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봤으면 허물을 덮고 회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받았기에 살 수 있어요. 받았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잠언서와 연관된 것을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다툼이 일어나는 데 보면은 뭐 예배 없이 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다툼이 사라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더라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허물을 덮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서 우리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그 사람 자신에게 영광된 열매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그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요 베드로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세요? 7번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나 용서를 하면 더 어떻게 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7번, 한번 용서 7번 해보신 분 계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일흔에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자, 일흔에 7번이니까는 그러면 얼마나 되나? 490번인가? 이렇게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것은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끝없이 용서, 끝없이 용서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끝없이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너 못하지? 못하니까 너 혼나야 돼. 이런 하나님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하셨죠? 그렇다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면요?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생명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언제나 이렇게 다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경에 십자가는 받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목걸이 있으신 분들, 십자가 귀걸이 있으신 분들, 이 십자가 어디에 그려져 있고 벽에 있는 것이 우리 집에도 각자 있으실 텐데요. 십자가를 자주 보세요. 십자가 보시면서 이렇게 받고 사는데 그 생각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인데 그 십자가를 한참 오랜 동안 정말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저에게 다 왔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들어갔고요. 교회 제가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 그냥 철야를 계속했어요. 십자가 밑에 그냥 거의 누워서 오랜 동안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점차 깨닫게 됐어요. 충만하지 못했지만 제 허물, 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많이 보세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는, 우리를 향해서 크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의 이 용서에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만 기억이 날 때 십자가를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허물에 먼저 우리가 눌린다면요, 우린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겐 정말 분명하게 진리로 내 가슴에 와 있는 것인가, 예수의 죽으심과 나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잘 모르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기억이 좀 나빠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잘 해야 되고요, 당한 것은 좀 잘 기억해서 없어야 돼요. 받은 건 기억하고 당한 것은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항상 당했어.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 나한테 한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받았는 건 기억하고요, 당한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 던진 것처럼 하겠다. 하나님 기억력이 나쁘세요? 그래서 기억 못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서 의도적인 망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기억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거 내가 당한 것들 마음의 기록 장부가 꼼꼼하게 기록되거든요. 몇십 년 전의 일도 어제처럼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딱 보면 당한 것만 자기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록장 보면은 그날 몇 년 몇 월 몇 시 그날의 일기는 불손했다, 밝았다, 이것까지 나오고, 뭘 먹었다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때 그 순간에 당신이 나에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기록장부예요. 허물장부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거 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킵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킵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대요. 아주 그냥 싸움 대장 부부라 마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냥 싸울 때는 또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서로의 이름을 엄숙하게 불러가면서 싸웠대요. 박경환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과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가면서 이게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성과 이름 뭐 그걸 분명하게 부르면서 무슨 뭐 재판관이 무슨 판결을 하듯이 서로 간에 어떤 그렇게 이제 허물을 드러내놓고선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부가 서로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허니, 달링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웬일이지, 지구의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막 이런.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부가 끝내 실토를 했습니다. 뭐가 생긴 건지 아세요? 기억력이 나빠진 거예요.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 상대방에 대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자존심 상하니까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슬쩍 전략을 바꾼 거죠. 허니, 그렇게 하니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링,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지내기에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치매가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당장 실천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지옥 같은 그런 경우였더라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무거움을 누가 알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요. 내 아내, 내 남편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당한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만족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거 안 됩니다 하시면 저한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더욱더 한번 해보게요. 같이 잊어버려요. 진짜로 달라져요. 마음이요 달라지면 건강이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없었던 웃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좋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분출고 같은 삶을, 그래서 먼저 좋은 것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때 사는 것이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좋은 것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섬길 때 세상의 은혜의 분출고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 하는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의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의 섬김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어요. 근데 그 섬김을 보여주셨던 그 배경이 참 흥미로워요.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날 그 밤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하도 먼지가 많고 당연히 또한 그래서 그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정결하게 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씻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씻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아서 누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씻으니까 난리가 났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못 씻깁니다. 머리 난리가 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니, 나를 주라고 부른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봤으니, 경험했으니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선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섬김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는지 아주 대표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이 말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커다랗게 많은 그런 섬김의 종류가 있지만 커다랗게 두 가지로 다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하나는 말을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일을 하는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믿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도 있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신자건 비신자건 우리가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 대상이건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을 명심하라는 것입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음성이 있고 내 보컬 코드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있다면은요, 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건 내가 지금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계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로 하기 전부터 내 입에 담긴, 내 생각으로 담아놓은 그 말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래서 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까? 저도 계속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좀 정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 입의 말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그래도 우리가 막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내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 이게 훈련이 되면 그냥 기뻐하실까? 그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죠.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화를 이제 서로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기뻐하실까? 딱 그 생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볼 겁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뭐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어디 아파? 뭐 잘못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앞으로 좀 오래 그런 훈련이 좀 되면 너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 막 말을 하다가도 어떤 분이 잠깐 멈추고 있다면 기뻐하실까?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오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말을 하다가 멈추고 있다고요. 뭐가 삐졌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나요?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하는 것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힘에 달린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도 같고, 그 외향적인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또 내성적인 사람은 시작하는 것도 힘들죠.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하십시오. 나의 힘과 자원이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부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알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섬기는 그 자리가 있다면 사람은 몰라도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듯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치거나 결과가 안 보이거나 드러난 일이 아니고 힘이 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깨닫고 굳게 신앙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니 섬긴다.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십자가를 보면서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된 고백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의 장례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